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 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을 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야곱이냔 말이에요. 에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왜 야곱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우린 지난주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환상이 담고 있는 내용과 야곱을 쫓아가시면서 그를 축복하시어 결국 그를 베델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왜 야곱인가 라는 제목으로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정론에 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이 그 예정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음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로 가볼게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딸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에 쓰인 동사 헤가페사 헤미세사라는 단어는 전부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사랑했다.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할 자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에서 인용을 해다가 쓴 말이거든요. 말라기 1장 1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나라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잘 보시면 여기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에돔이라는 나라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이 되고 있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야기의 모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으로 담고 있던 나라고 에돔은 하나님 나라 밖에 유기된 자들을 대표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선택과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죄인들의 유기의 이야기를 상징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이하로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음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근데 그 둘 다 하나님의 씨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봤지만 야곱만 하나님의 씨고 에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약속의 후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담으시려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도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밝혀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씨 후손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굳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에 확인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도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구별된 무리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선택과 유기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예시되어져 왔던 것임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유기시키고 이삭을 선택한 것과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유기시킨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에돔을 유기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던 교회의 선택과 에돔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던 세상 죄인들의 유기에 관한 이야기였음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유기시키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작은 그림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 열심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가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누구죠? 교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로마서 9장 11절에 사용된 그 단어가 또 똑같이 나오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로마서 9장 11절에 이삭의 선택에 쓰인 똑같은 단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가 교회와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그런데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맘대로 구원할 자와 유기될 자들을 예정하셔서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어떤 무리는 천국으로 어떤 무리는 지옥으로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유기되도록 작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세요? 그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당장 모르고 싶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기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면서부터 유기될 자로 예정이 되어져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건 말이 됩니까? 거기서 100년이나 1000년 정도가 아닌 영원 동안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괜히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를 지옥에 넣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정말 정당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작정해놓고 그를 심판한다는 게 정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노력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히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건 정당한 항의죠.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기 위해 세워놓고 그를 강퍅하게 만들어서 사용해놓고 그를 지옥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거는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열받죠. 그럼 우리는 뭐야? 점점 더 억지스러워 보여요.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휼을 받도록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당신의 뜻에 따라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강퍅하게 만드신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강퍅하게 만들어서 자기 목적에 사용만 하고는 지옥에 던져버린다라는 말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자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고집스럽고 독선적이며 표독스러운 영감님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난 지옥에 갈 거야 하고 열심히 지옥을 향해 달려간 것도 아닌데 지옥에 가도록 창조가 되어서 엉겹결에 태어났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과 나면서부터 천국에 가도록 창조가 돼서 살인과 강도짓도 불사하며 악하게 살던 강도가 막판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정말 정당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타락 전 선택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고 그들을 위해 타락이 작정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타락 전 선택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하나님이 기대치도 않았는데 인간들이 확 타락을 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게 모든 게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전에 선택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 뭔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타락이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도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급히 그 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얘네들만은 내가 살려내야지 라고 하셨다는 게 바로 타락 후 선택설이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전자인 타락 전 선택설을 지지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인간들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얘네들은 타락하지 말게 지었는데 얘네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락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급히 어떤 차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이 성경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탄생을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도저히 인간의 생식 방법으로는 자손의 탄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의 태로는 태어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생존케 한 자인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태어난 후에 그리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삭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인간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간이 그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한 1, 2년 더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한 것 같아서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제대로 쌓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시면 말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아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이 아이는 이스마엘하고는 달라라고 결정하신 후에 이 땅으로 보내신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야곱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복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야곱과 에서가 모두 이 땅에 나온 뒤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예지예정설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세요. 제가 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러니까 언약의 언어로 그 단어를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0장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렇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지목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같은 뱃속에 있었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성경의 일관성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은 유기될 사람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진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도로 성도로 택함을 받았대요.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도로 쓰시기 위해 사도용으로 바울을 만들어서 이 땅에 던져 넣으신 거예요. 이리저리 사도로 쓸 사람을 찾다가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얘는 내가 사도로 써야지 하고 그 사도용으로 어떤 자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여받은 사도직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구원의 시점은 그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가 될 것임이 결정되어져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아 나는 그렇게 택해지고 결정되어져서 이 땅에 온 자구나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로 쓰실 어떤 사람을 미리 하늘에서 준비하여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다라는 것이지 천방지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를 중도에 찾아가셔서 나중에 아주 미안하게 만들으려고 중도에 찾아가셔서 그 중에 아주 제일 악독한 못한 놈을 중도에 찾아가서 너 내 종 해라.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그러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시려고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복중해서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요. 너무 슬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실 너는 내가 쓰려고 창세전에 구별하여 이 세상에 보낸 나의 종이야. 너 몰랐지?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복중해서 택해진 사람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보내진 자인지 까맣게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이방의 사도로 쓰려고 창세전에 구별하여 이 땅에 내려보낸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도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성도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서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이 되신 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이 땅에서 찾다가 예수님을 찾아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서른 살에 일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태어난 많은 무리 중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인류로 작정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중에 어떤 무리를 선택해서 그들을 고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별개로 이제 절대 타락할 수 없는 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여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구속사인 거예요. 구속사는 하나님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인간들의 반란에 하나님께서 허둥지둥 대응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셔서 수습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창조가 될 것인지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이렇게 많은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택할까 이렇게 하나하나 택해가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구속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전부 사망으로 떨어져 죽어야 할 그 인간들과는 다른 새 인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구속사지 그들 중에 누가 택해지는 게 구속사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류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 속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유기가 될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일부가 선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인류가 사망으로 결론 지어질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왔다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던 거고 그로 말미암게 되는 많은 사망의 증상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들에게 교육용으로 제시가 되는 게 역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담의 타락이 작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죄라는 걸 여러분이 잘 정의 내리고 계셔야 돼요. 죄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죄라 그러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죄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이 죄예요? 어떨 땐 죄고 어떨 땐 아니에요. 거짓말이 죄입니까? 어떨 땐 죄고 어떨 땐 죄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살인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짓말,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 시키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키도록 집단 학살 명령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기까지 다 죽여라. 그 선입니까? 선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게 선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라면 그 자체는 선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저지른 것은 죄예요. 이해가 가세요? 죄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용이 안 되는 단어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럼 당신이 하나님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하여 사망으로 던져질 죄인들과는 태어나기 전부터 완전히 구별된 다른 인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들어있던 타락한 인류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확실하게 죽여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무투타무투.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 말씀을 어겼고 결국 사망이 모든 인류를 덮쳐버린 거예요. 아담은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라는 것은 모든 인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모든 인류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아담이지 그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걸 우리가 왜 다 뒤집었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자체가 바로 나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완료예요.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성도들과 완전히 다른 사망으로 유기될 인류의 상태이며 운명인 거예요. 다 죽는다.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모두 죽어야 할 죄인들로 탄생되는 이들이 바로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인류로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유기될 자로 선택이 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휴머니스트들이 들으면 노발대발할 말이지만 사실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 존엄해요. 맞습니다. 존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티끌이며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인간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인간은 그냥 티끌일 뿐이에요.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그 앞에서 먼지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방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없는 것 같이. 티끌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원래 먼지예요. 거기에서 올라온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땐 다시 눌러 먼지 만드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니스트 입장에서 아니 불신자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려면 만들지를 말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먼지에 불과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새로운 인류로 창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존귀하고 이렇게 엄청나고 귀한 자들이 된 것이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나는 우주의 중심이야. 그 자리에서 아니 너는 먼지야. 근데 하나님이 너와 관계하셔서 너에게 은혜로 찾아가셔서 네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거야를 배우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며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야곱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도인 거예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의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후 설명 없이 이 얘기부터 하면 남들한테 나와서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의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 교회는 새로운 인류,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땅에 태어나는 인류와는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져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파송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죄 속에서 모두 죽어야 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죽어야 할 인류와 구별된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유일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작은 예수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의인으로 구별된 새로운 인류가 잠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 말을 들으시고 그럼 우리는 날 때부터 의인이라는 말인가?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게 원죄예요. 우리는 죄인의 몸을 빌려서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요. 인간의 본성을 빌려 이 땅을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타고나요. 원죄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안고 있는 원죄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것일 뿐이에요. 원죄의 영향으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씌워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원죄를 입고 태어나서 그 원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그들은 그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이미 회복되어지기로 결정되어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도가 죄인들의 본성을 경험해야 되고 그 속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원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새롭게 탄생이 되는 새로운 인류라는 것을 인생 속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거와 관계없는 자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기 전부터 그렇게 의인으로 구별시켜놨는지 아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교육장인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와 정반대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어두움과 패역함과 추악함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어떠한 은혜로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게 되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과 성도의 위상이 많이 달라져요. 똑같은 죄인들 속에서 무작위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과 처음부터 새로운 인류로 구별이 되어서 죄인들의 세상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파송되어 왔다가 돌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도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아담 안의 죄인들 중에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기로 작정이 된 완전히 다른 인류라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찰나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잠시 살다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이 자기의 유업을 물려줄 아들에게 공사판 일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일을 배우게 하는 경우와 흡사한 거예요. 공사판에서 일하는 재벌 회장 아들이 공사판에서 일을 할 당시에 겉으로 나타난 그의 신분은 공사판 인부이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차기 재벌 회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유업을 잘 받기 위해 잠시 훈련 기간 동안에 입고 있는 가짜 옷이란 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의 옷을 입고 있건, 못 배운 사람의 옷을 입고 있건, 부자의 옷을 입고 있건,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있건, 잘생긴 사람의 옷을 입고 있건, 못생긴 사람의 옷을 입고 있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건, 그건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울 때까지 잠시 입고 있다가 훌훌 버리고 떠날 가짜 옷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실체는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인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삶을 배우고 진정으로 그 삶을 소망하게 되는 훈련장이 바로 이 역사와 우주라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잠시 파송된 이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노가다 10장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판 10장으로 삼으면. 공사판에서 잠시 일 배우고 아버지 일 도와달라고 내 유업 물려받으라고 공사판에 잠시 보내놨더니 아버지는 저 여기서 1등 할게요. 딴 거 다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 놔두세요.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파송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에게 너 이 땅에서 그냥 노가다 십장해.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최고야. 아버지 나라 가면 뭐 별거 있니? 근데 거기에 다 속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즉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야말로 그건 지옥이에요,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배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공사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 모양으로 삽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창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처럼 죄 속에서 뒹굴다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는 나기 전부터 내 사랑을 받은 자고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배우라고 자기의 실패하는 모습, 죄인된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공사판에서.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성도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혼을 살게 돼요. 우리는 이성과 인격을 소유한 채 문화를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각자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나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과 참된 기쁨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죄된 육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깨닫고 새로운 몸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몸을 한시적으로 입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다가 금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자꾸 보톡스 이런 거 맞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쭈그렁 방탱이 돼서 가는 게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진짜 몸인 그 새로운 몸을 주시기 전에 가짜 몸을 입고 역사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우리가 껍질로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실체인 거예요. 나는 작은 예수로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어감으로 해서 그 창세 전에 이미 완성이 된 나가 드러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입혀놓으신 가짜 옷 옛사람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한 껍풀 벗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하나님 백성의 진짜 신분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이미 완성이 되어졌어요. 결정이 되어졌고 지금 여러분 위에 껍질을 여러분의 훈련 과 교육 기간 동안에 껍질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벗겨가는 게 지어져 가는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껍데기를 잠시 쓰고 이스라엘의 실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벗으셔야 돼요. 자꾸 죽어야 돼요. 실수 괜찮아요. 거기서 죽어요. 성공 괜찮아요. 거기서 또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 전부 나를 부인하는 데 쓰이니까. 계속해서 벗는 거예요. 껍질을 벗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이스라엘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가 잠깐 야곱으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험악한 삶을 130년 살고 결국에는 베델로 돌아가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양손을 어긋맞추어 손자들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원래 이스라엘로 회귀하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귀해가는 길에 가짜 옷을 입고 인생을 통과하며 저지른 모든 죄,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방식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껍질인 옛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리실 거야. 그 말은 너희들은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과는 달라. 너희들은 은혜를 입는 자들이야.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토해내어지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덤부 먹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설명해드렸죠. 물 먹는 하마처럼, 냄새 먹는 하마처럼 예수님이 앞서가며 전부 먹어버리시고 너희들은 내 은혜로 내 말을 잘 듣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두 지켜내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것과 십자가는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2000년 전에 한 번 선 구원의 방식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될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의 그 사망의 몸뚱아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란다. 이걸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품고 있는 복음이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탄생의 원리와 존재의 방식과 생활 원리를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전가받은 예수의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끔가다 한 번씩 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왼수 같은 남편, 속세기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이가 유익을 보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건 우리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는 삶의 원리이지 가끔가다 한 번씩 짊어지고 가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큰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옛사람의 몸을 통과하며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결국을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뭐 굉장히 삶이 풍요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살기 편하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오늘은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까 막 기대가 되세요? 이렇게 처참하고 지독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성도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래야 돼요.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배워야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인생 뒤에 약속된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아까 찬양하셨는데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그 땅에 대살육이 일어났어요. 그게 평강입니까? 그게 평화예요? 오자마자 아기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런 평화가 어딨어요? 평화의 왕이 왔는데 아무 문제 없던 유대 땅이 혼란스러운 그 지경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 왔는데 우리 안에 그 평강의 왕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데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고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거는 지옥 같은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얻는 내 마음속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옥 같은 환경을 변화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성역 공부에서 우리 조패순 집사님이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순간이 많아요?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 같은 시간이 많아요? 지옥 같은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천국 같은 시간이 훨씬 많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것으로 희희낙낙하다가 결국 사망으로 떨어질 진짜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가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천국일 수가 없어요. 재벌회장 아들이 노가다판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 모양이 맞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 잠시 이 세상에 파송된 이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으니까. 따라서 참된 신앙은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어가 아니라 야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꼭 붙들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꾸 부인이 될 때 남들이 정말 야 저거는 저 사람의 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수의 모습이구나라는 모습을 문득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처럼 못 살아?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게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수시로 죄를 짓는 것이고 수시로 실패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의지는 왜 이렇게 허약한가? 도대체 왜 나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가? 도대체 왜 나는 이웃을 이토록 미워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향해 불도우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허약함과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계속 폭로당해 가면서 가짜 옷인 나, 옛사람인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벗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고 계신 예수가 조금씩 드러나며 작은 예수로서의 진짜 나가 조금씩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화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로 점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실망하세요. 끊임없이 좌절하세요. 그렇게 잘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됐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올라와 충분히 너는 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 라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탈탈 털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그 왼수 같았던 인간들을 한번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였는데 잠시 이 세상에 지금 이런 껍데기를 입고 파송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아직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나. 바울이나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창세전에 내가 벌써 선택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잠시 파송되어 온 사람이 맞아요?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엄청난 분인지 몰랐어요.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인데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한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인지 몰랐어요. 잘 참고 견디다가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진짜 그때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 껍데기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시 맞다가 가는 역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파송되었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로운 인류예요. 남의 땅에서 노가다판에서 대장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나라, 거기에서 여러분이 받을 그 유업을 생각하시면서 잘 참으세요. 경기가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여기 여러분 나라 아니에요. 남의 나라 경기 어려운 거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속한 나라는 경기가 어려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루속히 그 나라 돌아가겠다 소망하시면서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